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옛날에 밭굴모도요, 그 씨감자는 손 안 댔다 합니다, 그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굽는다고 지금 배치운다고 그 씨감자 삶아 먹으면은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내년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오늘 배가 고파도 내일 희망이 있으면 오늘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밥은 굶어도요, 애 교육은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 입으러 애들은 그 교육은 시킵니다. 공부는 시키고요.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뭐 저희 부모님들이 뭐 사치하고 이러지 못하지, 못하셨지. 그죠? 부모님들 막 새 옷 사 입는 모습은 잘 못 봤어도 저희 배우고 싶은 거 그 하나 뭐 더 시켜주시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옷 사 입는 거는 희망이 아니거든요. 희망이 아니라고. 예. 뭐 잘 보일 사람도 없잖아요 집에서. 예. 그러니까 희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사람은 그 희망 없이 못 살아요. 오늘 우리 뭐 시궁창 못 그릅니까? 여러분 뭐 다들 삶의 현장에 시궁창 같은 현장도 있잖아요. 그 뭐 다들 뭐 비단길만 걷다 왔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그렇잖아요. 뭐 이제 진짜 구렁창 같은 뭐 시간을 보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뭉개지는 일 겪고요. 굴욕을 막 참아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막 자존심 망가지고 막 그런 희망 없이 이런 막 오늘 하루 힘든 거 참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는요, 그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 없으면 그 못 버팁니다. 사람은 그 못 버티고 내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구개고 막 박살 내고 짓밟는데 그 어떻게 참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참고 있다고요? 안 그래요.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그게 헛된 희망인지 참된 희망인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려면요 어쨌든 어떤 종류의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헛되건 참되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개는 헛된 희망을 많이 붙들고 가지요. 뭐 로또 당첨되는 꿈이라도 꿔야 이번 주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막 버텨보고요. 아니면은 내 밑에 있는 그 자식이라도 내가 거기다가 희망을 둬야 이 자식 새끼 좀 클 때까지라도 내가 내 삶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개는 헛된 희망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제 그 희망들을 우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신합니다. 사람에게 둔 소망, 대개 우리를 배신해요. 그 열매를 막 그대로 달콤하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면요, 대체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희망 찾는다 이런 인상을 주기보다는요, 저 사람은 실망과 절망에 익숙해진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참 보기가 드물잖아요. 우리는요, 점점 절망에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겪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겪어보니까 뭐 소망 둘게 없거든요. 내가 소망 둔건다 나를 배신해. 자식 새끼 잘 키워놓으면 뭐 효도하겠지. 해봐. 그거 뭐 키워놓으면 남이, 집 나가면 남이지. 예. 뭐다 배신하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이 그런 절망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덴마크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이 키르케고르. 뭐 우리말로 키에르케고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작품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자기 상실이에요. 이 자기 상실로 인해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절망을 좀이 사람은 같은 절망으로 보지 않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봅니다. 이 최악의 절망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일반론인데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영역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악입니다, 사실. 예. 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뒤를 돌아보지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그 최악일 수밖에. 암이 걸리면요, 암을 부정해서 그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암이 걸렸구나.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되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막 의사한테 욕도 했다가 부정됐다가 집에 와서 참 술도 마셨다가 막 이러다가 막 인정하는 데 이제 한참 걸립니다.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지요.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 중독 치료가 시작되려면요,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이첫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가 중독자임을 인정을 안 하니까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거지요. 이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요, 최악의 절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절망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나은 절망의 상태가 있는데요. 대충 이제 감으로 잡았어요. 감으로 내 인생의 끝에는 어차피 절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속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절망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돈 버는데 정신을 몰두한다든지, 쾌락을 탐닉한다든지, 일평생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늘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 때때로 지혜로운 가르침 같은 걸 들어요. 학교 같은 데서 배우고, 어디 강좌 같은 데 찾아가고, 교훈 같은 것을 들으면서 또 때때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이러면 제 생각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의 절망 속에서 살아 한 세상 살다 가지 않나 싶어요. 대충 감으로 알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건 내 인생 이런 식으로 한해한해한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끝에는 절망할 일들만 싸그리 나오겠다. 우리 그 감으로 오잖아요, 그죠? 뭐 대충 저도 뭐 흘려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흘려 들어보니까 뭐 나이 뭐40 이후로 되면은 사람이 기쁠 일보다 뭐 슬퍼할 일만 더 남았다면서요. 뭐 이제 좋아할 일도 없고 이제 점점 울 일들, 그죠? 뭐 부모 돌아가실 때가 가야 되고 뭐 이제 부모 안 돌아갑니까, 그죠? 뭐 차례차례 내 주변 사람들 한 명씩 돌아가면 또 가야 되고. 사람이 감이 옵니다, 딱. 아, 점점 절망의 덩어리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내 인생이 향해 가겠구나. 육신은 점점 쇠가고요,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요, 점점 나에게서 사라져가요. 나는 10년 전에는 이런 조건을 갖춰서 남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줬는데 그 조건이 안 지켜져요. 점점 퇴색됩니다. 대충 이제 보면 그뭐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그래, 그럴 때는 그냥 묻어가는 거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아, 원래 그렇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듯이 그냥 그저 좀 분주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 몸을 바쁘게 굴림으로 계속 떠올림으로 인한 괴로움을 감퇴시킨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절망의 상태가 있는데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절망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절망의 원인이 인간 존재, 즉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눈치챈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사실 로마서 첫 부분을 읽게 되면 둘중 하나예요. 집어던지든지 아니면은 로마서 첫 부분 보고 하나님 만나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생각을 이 정도로 끌어온다는 건요, 이미 그 영혼에 내재된 힘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철학자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보다 이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이 생각이 짧은 이들은 절망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절망한다. 건강이 없어서, 직업이 별로고, 뭐, 내 자식이 좀 아파서. 그 사실 사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생각 없이 한 세상 살다가는 그 짐승의 삶입니다. 철학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지요. 짐승도 뭐하고 한평생 살다 갑니까? 한평생 짐승은 그 번식하다가 살다 갑니다. 인간도 자식이나 잘 키워놓고 가면요. 짐승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그게 짐승의 삶입니다. 내가 한평생 뭐하고 살았느냐. 짐승처럼 살다 간 거예요. 번식하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예술을 즐기는 능력 정도에서나 우리가 동물과 차이 나지요. 사실상 그렇게 짐승과 차이 나지 않게 살다 갑니다. 그냥 그저 번식이나 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는 절망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키에르케고르가 쳐주는 최고의 인간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간혹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색의 결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자는 어찌 보면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땀 흘리고 일하고 밥 해먹고 똥싸고 뭐 병들고 시름시름하다 가는 것이나 자기 사색의 결과로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인생이나 그 사실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 뭐 그런 말도 하대요. 아유 그래도 자살하면은 그 남아 있는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 아니냐. 아이고 그 진짜 요양병원 같은 데 가 보면요. 그것도 자살 못지 않게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예요. 뭐 하나 잘못돼 가지고 장기 기증이라도 받으려고 온 가족들 돌아가면서 조직 검사하고 있고요. 치매 걸린 부모 두고 다투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자살이 상처다 그런 말 못 합니다. 인간이 숨 붙이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요. 상처고 민폐입니다. 민폐. 집에서 아이랑 그 제 저녁마다 그 심슨 가족 그 만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자주 봐요. 그 채널4에서 매일 그 6시 하거든요. 아실 분들은 뭐 그 만화 아실 거예요. 아빠가 호모 심슨입니다. 그 멍청한 아빠 이렇게 재밌게 나오는데 저 되게 그 캐릭터 좋아합니다. 딸 리사 심슨이 되게 똑똑한 아이로 나와요. 거기서. 예. 하루는 이제 그 리사가 막 환경 운동을 하는데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막 이렇게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말로 이제 재번역하자면은 아, 우리가 살아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화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아빠 호모를 비춰줍니다. 막 환경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 이후로는요. 실제로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민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풍자에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상실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절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병을 사실 마주하기가 너무나 무섭지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병은 사실 마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잖아요. 뭐 감기 정도에 우리가 걷던 해도 사실 암 정도 되면 우리가 정말 손이 좀 떨립니다. 예, 그거는 뭐 좀 너무 큰 병이다 싶어요.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 그게 뭐 1기든 2기든 초기에 발견했든. 그러니 사실상 되게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냥 바쁘게 살고 생각 안 하려 하고요. 남들 하듯이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물론 그러는 순간 그 순간순간은 잊혀가면서 보낼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언제 맞닥뜨려도 맞닥뜨려야 합니다. 자기 상실의 절망감. 나는 뭔가? 나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는가? 한 세상 내가 뭐하다 살다 가는가? 수많은 인류 이전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 없었습니다. 앞으로 올 우리가 예상도 못할 그 인류의 기나긴 역사. 뭐 앞으로 얼마나 그 미래가 뭐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길고 긴 미래 속에서도요. 확실한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나에게는 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의미와 그 존귀함이 있을 거라는 것. 그 존재라는 것 우리가 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내 독특한 내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 상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서의 바울과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절망의 치유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외에 없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 독실한 신자거든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한 반대말을 희망이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대한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신앙이라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만이요 우리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바울과 키에르케고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요. 오늘 본문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 아닙니까? 마른 뼈가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거 막 영화로 만든 것도 있죠. 이제 마른 뼈가 들그덕들그덕 거리더니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에스겔 육신을 이끌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고요. 또 남은 신학자들은 에스겔의 그 영혼, 영으로 그 환상을 봤다. 에스겔이 몸이 그 실적 그 광야에 가서 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봤다라는 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죠. 하여튼 둘다이 근실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에스겔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영화관에 가듯이 에스겔이 그 장면을 봤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는 어떤 우리 영적인 체험으로서 에스겔이 이 장면을 봤다는 게 있는데 뼈가 막 마르니까 소리가 나겠죠. 들그덕들그덕. 그 들크덩들크덩 하더니 뼈가 관절마다 탁탁탁탁 맞아붙어요. 갈비뼈가 갈비뼈대로 엉망으로 이렇게 있던 것들이 탁탁 붙더니 이제 그 핏줄이 생깁니다.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더니 그 얼마나 그 장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심장이 생기고 뭐 창자가 생기고 하더니 이제 그걸 긁는 마지막에 가죽이 싹 덮입니다. 가죽이 싹 덮이고 나서는 그것들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명하라 해서 명하니까 그게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 영화 같은 장면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근대 철학자인 그 케고르나 신약 시대에 활동한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날 가장 지혜 있다고 보는 철학자의 깨우침이나 사도 바울의 논리와 같은 관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절망해야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거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부조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이런 논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지금 영화 같은 장면 하나로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자들을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마른 뼈라 합니다. 마른 뼈. 막 죽어서 온기가 있거나요. 아니면 살점이 붙어 있는 시신이 아니에요. 형체조차 없고 이거 이 뼈에서 DNA 추출이나 성공할까 싶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케르케고르가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요. 자기 자식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라 보았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로 봤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사람이 울어도요, 시신 앞에서나 눈물이 나오지, 그 마른 뼈 앞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야산 가가지고요, 그 가끔 가다가 시신 발견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신 발견되고 하면 사람들이 그 기겁한다잖아요. 왜 뭐냐, 이거 팔이 튀어나오냐. 그런데요, 뼈 보고 그렇게 기겁 안 해요. 뼈는 그렇게 공포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로 막 죽은 시신이나 병상에서 막 숨을 거뒀을 때 우리 감정도요, 막 울음이 나오지, 마른 뼈 앞에서는 차마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절망이고요, 소망 없으니까 이 소망 없음이라는 것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철저히 인간에게 절망하셨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인간, 믿지 않는 인간, 그것은 소망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마른 뼈다귀라는 겁니다. 8절 정도에 이르면요,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오르고, 지금 가죽이 덮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도 생기는 없어요. 생기가 없다면은, 뭐 살이 붙어 있고, 가죽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환상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는 것이라 느낀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게 죽은 거구나. 이게 마른 뼈구나.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죄성이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믿기 전에 그 시각으로 돌아가고 그 시각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몰라도요, 돈만 많으면, 아, 그래도 저거는 마른 뼈가 아니라 살점이 붙어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인다. 조금 부럽다.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지만, 아, 저렇게 돈 많은 거, 재산 많은 거 보니까 좀 부럽다 싶습니다. 하나님 몰라도요, 권세가 막강하면요, 아, 저 사람과는 좀 친해지고 싶다 싶습니다. 뭔가 거기서 내가 소망을 발견한 것 같은 눈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이 관점이 시각이 우리가 죄성 때문에 계속 그 이전 시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헛된 희망이라는 겁니다. 뼈가 완전히 말라서 들그럭 소리가 나든지, 아직 근육이 좀 붙어 있는 뼈든지요, 어차피 절망은 절망이에요. 방금 막 죽어서 온기가 남아있는 시신이라 해도 그 희망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조차도요, 그런 시선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게 희망이 있느냐? 야, 저 살점은 나도 좀 가지고 싶다. 아, 저 뼈다귀는 내좀 부럽다. 야, 저 뼈다귀가 다리 타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좀 부럽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라고 해버립니다. 마른 뼈라고. 사실 누군가를 안다는 건그 되게 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 돈보다 나아요. 아무렴요, 인맥이 뭐 돈보다 뭐 백배, 천배 낫지요. 좋은 학교가 좋은 이유, 거기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적절한 자극을 줄수 있고, 서로 건강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직장, 거기에는 알고 함께 일하면 나한테 나중에 힘이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길을 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도요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알고 지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우리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장면에 대한 해석이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석을 한번 보면요 키에르케고르의 통찰과 사도 바울의 말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소망이 없어진 상태 곧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이런 절망을 살릴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절망정의 절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키에르케고르 말에 따르면 자기 상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역사 이전에 없었고 내 이후에 내 같은 사람 한 명 없을 정도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자기 상실에 이르게 되면요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뭐 내 흔적조차 없는 삶이 뭔가 싶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데 그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철학자 이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지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아내의 절망과 남편의 절망, 자녀의 절망이 함께하면요. 그 가정이 곧 지옥이에요. 뭐 돈 없는 가정이 지옥이 아닙니다. 한 명의 절망과 한 명의 절망이 모이면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나의 절망과 남의 절망이 만나면 지옥이 형성됩니다. 왜 사람들이 헛된 소망이라고 그 붙듭니까? 지옥에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가혹하니까. 헛된 줄 알면서도 오늘 살아가야 되니까 자식한테라도 막 희망을 두고 아파트값 그거 오르는 데라도 희망을 두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가정이 곧 지옥 되거든요. 우리 다른 사람의 절망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절망과 합해지는 순간 그 장소가 지옥이 됩니다. 팀장의 절망과 팀원의 절망이 함께하는 순간 그 회사가 지옥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절망과 남의 절망이 만나는 장소가 되면요 교회가 곧 지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어 그런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지배하는 아니면 헛된 소망이나 붙들고 있는 저 불쌍한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일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 돈으로 못 살려요. 진짜 우리 근데 젊을 때는 왠지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의사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여러분 그 큰 병 걸린 사람 보면요. 돈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소용이 없다는 걸. 예. 돈으로 뼈와 살에 그 뭐 핏기 정도 돌게 할 수 있겠죠. 고기 사 먹이고 이래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같은 절망입니다. 뭐 한두 달 더 살다 가냐 이거지. 안 가면 뭐 1, 2년 뭐 호흡기 꽂고 더 살다 가냐 이거지. 돈 있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 못 살린다고요. 성공과 우리끼리의 막 우정 이런 걸로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만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이 뼈와 살점과 근육과 가죽 이런 데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결국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달콤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거 다 절망으로 우리한테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야 그것들이 우리한테 기능하는 우리 근육이 돼.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한테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의 근육으로서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가진 학식, 뭐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인맥이 우리의 실력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영이 있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살아나요. 살점도 뭐 뼈도 다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게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붙들면요 나머지 다 살아납니다. 우리 이웃도 심지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하십니까? 그 자기보다 더 큰 일 하는 결국 예수보다 더 큰 일 하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라고 우리한테 보여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직장 잃고 재산 잃고 가족 잃으면 그 다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다른 것들에 관심 보이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그러면 이 땅 살리는 교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등불로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참으로 멋진 근육과 살점과 뼈가 보여서 우리 눈을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싶을 때 있고 욕심날 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 없는 것만 눈에 보여서 하나님께 늘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질책지 말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마른 뼈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거기 묻어서 마른 뼈들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때때로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미련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도 소망으로 살리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교제하며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